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완성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많이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린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 중심에 무엇을 두냐면 나라는 그런 존재를 내 안에 내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신앙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참된 뜻은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를 완성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완성시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이 여기까지 가셔야지 됩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셨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까지 뭐 미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내가 영적으로 잘 성숙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의 목표로 삼아버리시면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분명히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늘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아닌가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늘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돼요. 비교할 때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는 사실 별로 생각이 안 미치죠.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측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보이지요. 남녀간에 사랑할 때도 날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참 남자 입장에서 대답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하는 대답이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런 정도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뭐 어떤 다른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데 사실 목적이 없습니다. 표정들이 좀 그러시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 온전한 교회를 완성하시는 데 있어요. 그 온전한 교회를 완성하시고 그 교회가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 교회가 튼튼해지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기에 우리는 늘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상대방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내가 얼마나 성숙되었는가를 스스로 비교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혈과 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을 누가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 그걸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인데 그 온전케 하시는 그 모습,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자라져 가는 것, 성숙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어떤 거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기 전에,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했던 자들이에요? 내 자신으로 충만했던 자들입니다. 내 욕심으로 충만했던 자들이고요. 조금 기분 나쁘시게 들리게 모르지만 세상 것들에 충만하게, 그것을 원하는 그 욕심에 충만했던 자들이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내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그런 나를 내쫓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죠. 이 내적인 싸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점점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인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게 말씀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성령 충만의 결과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세요? 성령 충만해지면 서로 복종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남들한테 고개 숙여라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는데,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이 사라지게 되고 형제 자매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올바른 모습인 겁니다. 어느 한 지체가 아주 잘나서 그 몸이 성장되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암이라는 게 어떤 거죠? 어떤 걸 암이라고 그러죠? 우리 세포들 중에 유달리 더 빨리 성장하는 녀석, 그게 암이에요. 주변의 것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 혼자 자라는 것, 그게 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몸에서 지체인 내가 나 혼자 성장하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아지는 것, 이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지체들 간에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역사하게 되는가, 일하게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몸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내어야지 될 일들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까지를 갖게 되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전신갑주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지 되는,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열심히 순종해서 만들어내야지 되는 게 전신갑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해라 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이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또 믿어야지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든지 믿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지 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가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 취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다 만들어내야지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평생의 삶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려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다가 나는 여전히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고 실패하는 그 모습만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 23편 내용 잘 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네. 다 아시니까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1절만, 다는 말고 1절만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시면서 사세요, 아니면 부족함이 없으세요? 네, 뭐 이렇게 막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려요. 부족해요 아니면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들리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아직까지도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더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언제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만족함. 예, 여호와가 목자이시면 여러분들에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야기는 해놓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부족해요. 늘 부족하죠? 저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목마르고요. 저는 아직도 뭔가 늘 부족해요. 이게 우리들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중에 없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없단 얘기예요. 지금 부족함이 없단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왜 계속 여러분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늘 부족해요. 여러분 이 부족함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한 1년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질까요? 한 10년쯤 지나면? 그리스도인으로 생활 잘하면 한 10년쯤 지나면 부족함이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부족함을 느끼면서 사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어떤 상태에 있던지 내 모습이 바로 쉴만한 물가에 있는 모습이고 푸른 초장에 있는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쉴만한 곳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어두운 곳도 있고 절벽도 있고 힘든 언덕길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지나갈 때 누가 목자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은 부족한가요? 부족하지 않은가요? 절대 부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아무리 쉴만한 물가이고 푸른 초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은 위험한 곳이고 부족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곳에 있더라도 목자가 양과 함께 있으면 그 양에게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목자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 삶을 살고 계시는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를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평생 부족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만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만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잡혀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양으로, 당신의 양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어디가 뭐 어떤 게 원래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목자를 선택한 게 아니고 목자가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무엇이 된 거예요? 이미 그 목자의 양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전히 나는 부족한데, 이건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벌써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위치, 어떤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나의 목자 되신 분이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나에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전신갑주를 덜 입은 것처럼 생각해. 뭔가 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도 메꿔야지 되고, 내가 저것도 더 해야지 된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이사야 59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18절입니다.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누구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십니까?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의의 흉배를 붙이시고, 이 말씀이죠.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어떤 복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싸우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계시는 모습이죠. 왜 싸우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묘사가 됩니까? 무엇을 위해, 누구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은 싸우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시는 용사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오신 겁니다. 이 싸움을 누가 하셨어요? 주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신갑주를 지금 누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어요. 벌써 여러분들에게 입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너희들이 이제 전신갑주를 갖춰서 입어야지 되는 자들이다가 아니고 이미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갑옷으로 다 입은 자, 완전 무장을 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을 누가 이미 마무리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전신갑주를 다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늘 내가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십자가 밑으로만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나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그 검을 가지고 악마하고 사탄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철저히 드러나게 되는 그 모습으로 되어진다고 그랬죠. 좌우의 날선검이 얼마나 예리하다고 그래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다 드러낼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완전히 다 드러내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드러난 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늘 밑에 숨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아주 성숙해져서 내가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입게 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게 될 때는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늘 패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영적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까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늘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늘 패배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능력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죄를 이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 그것이 나의 힘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지금 우리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죄에 대한 투쟁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그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게 되면 잠깐의 어떤 승리를 내가 맛볼지 모르지만 이후에 우리는 또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늘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용서하시고 완성해 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되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늘 내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아주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목에 힘주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갑옷 입고 그것 가지고 사탄하고 막 싸우는 그 모습이 아주 영적으로 대단한 모습이다, 이런 것처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한 일인가?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괴계,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끌고 가요. 그쪽으로 자꾸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이게 아니고 영적 싸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고 오직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만, 그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우리를 늘 행함이라는 쪽으로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속일 때 죄지요, 죄지요 이렇게 속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자꾸 그걸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욕심일 뿐이에요. 죄 짓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게 있기 때문에 죄와 자꾸 우리가 가는 거죠.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짓지 마. 너가 남들보다 죄 안 짓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드러나서 너 신앙 좋은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 수를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이 사탄의 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한 영, 그 사탄은 우리를 항상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행함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그 행함이라는 것을 믿음의 증거로 자꾸 드러내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했어. 그래서 이 행한 것이 나의 믿음 있음의 증거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사탄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행위를 의지하게끔 그렇게 끌고 가는 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지라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대표적인 말씀, 주제 말씀이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래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행함이 무엇인지를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어떤 행함이라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늘 마음가운데 찜찜하고 부담이 되죠. 늘 기도하다가 기도하도 빼먹으면 어때요? 마음에 오늘 조심해서 다녀야지 되겠다. 11조 안 하면 혹시 금전적인 손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들죠. 그달 까먹고 11조를 좀 늦게 했어. 그런데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뻥 터져. 그럼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경험 안 해보셨으면 뭐 할 말 없고요. 아이고, 내가 11조 제대로 안 했더니 이런 일 생기는구나. 내가 안 낸 것 이상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11조 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지 돼요. 11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증거로 삼기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해놓고 나서 그것을 나의 의로 취해 가지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철저하게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의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를 가지고 나의 의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행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냥 생각 속에서만 있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믿음을 갖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행함이라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행함이냐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함은 믿음이 있으면 하는 행함이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건요,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거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우리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 없어도 성경 말씀, 뭐 일주일에 성경 1독씩, 뭐 성경 100독 했느니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5시간, 10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없어도. 그런 행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나와질 수 없는 행함이 있어요. 그 행함이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 행한 것에 대해서 나의 의의를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거기에서 나의 의의를 하나도 찾지 않는 그 모습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그런데 늘 나는 무언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을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왠지 서운하고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것이 우리 모습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정말 남들이 다 칭찬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내 안에 자기 자랑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랑이 나오지 않고 이거 주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었는데 라는 이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행함이에요. 겉으로 드러내는 행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조차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도 어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에 의한 행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 사람의 힘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예가 누구와 누구의 예였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 그리고 또 하나의 행함의 모습이 어떤 거였죠? 기생 라합의 행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함을 단지 하나님의 말씀, 이삭을 바쳐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 잘해서 우리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자. 그래서 정말 싫은데 억지로 막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고 그 아들 손 붙잡고 모리아산으로 갔다고요. 사흘길을 걸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흘길 가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손 붙잡고 간 거예요. 이삭 바치기 위해서. 그게 믿음이 왔을 때 행하는 일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가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속에서 주신 것이 이삭임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죽은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거든요. 어차피 이삭 살릴 건데 뭐 죽이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부활,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참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 바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에 그 안에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삭을 죽인다, 이삭을 바친다라는 게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 번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는 바로 자기의 분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 때 누구 여러분들이 더 아프잖아요. 저도 한번 경험해 봤어요. 저희 아이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티는 낼 수는 없고 집사람은 저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어서 제가 팍 티를 낼 수는 없었는데 이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애가 닳는다,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게 어떤 말인지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자리에 그냥 내가 있었으면 편하겠는데, 아파도 내가 있었으면 편하겠는데, 그 아들 녀석이 거기 누워가지고 덩치는 산만한 녀석이 저보다 덩치는 더 크잖아요. 그 녀석이 거기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모습 보고 있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팠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사실은 나거든요. 내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을 바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식을 바친다는 건 바로 누구를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 있는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바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 붙잡고 자기가 그 약속 이루려고 평생을 살았었잖아요. 데리고 와서도 길러보고 자기 힘으로도 낳아보고, 그런데 그거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힘이 끊어졌을 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게 이삭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이삭을 주시는 것,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이 그 이삭 하나에 달려있었거든요. 자기의 후손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데 그 후손을 죽이라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다 부인하게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아멘 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건 단지 이삭을 죽여도 살릴 거야 차원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 안에 그 이삭을 죽이는 자기의 평생의 삶을 부정하게 되는 자기 부인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게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기생라합을 이야기합니다. 기생라합의 나라 팔아먹은 사건, 이걸 세상에다 얘기하면 다 웃는 이야기죠. 간첩질한 거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리고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세상, 그곳이 바로 여리고거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게 됐구나를 안 거죠, 기생라합이. 기생라합이 얼마나 똑똑해서 그걸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게 되면 이 땅, 이 여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없어지는구나, 멸망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생라합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간 거죠.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라합의 삶 가운데 어떤 행위가 드러난 거예요? 간첩질하는 행위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되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버리는 자기 부인의 모습인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못 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세상이 있어요. 세상은 사실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죠. 세상에 근심, 걱정 잡혀 거기에 잡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 뭔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이미 세상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 이 세상을 붙잡고 살면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세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부인하는 게 돼요? 주님 저 세상 나에게 좀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면서 세상을 찾고 세상에 있는 것들 취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세상이 버려지던가요? 여러분 자신이 버려져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자체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내는 행함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바로 자기 부인의 행함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행함이죠. 이 행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싸움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싸우게 되는가, 우리의 그 싸움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8절에서 24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서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이 뒤에 오늘 읽은 본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대개 가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좀 더 짧게 하고 이 본문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쭉 말씀을 진행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 시간을 다 써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저희가 다음 주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여러분 저하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번 주간에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6장까지 말씀 꼭 한번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는 걸로. 이거 다 읽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묵상하시고 왜 사도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왜 사도가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좀 묵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이 나머지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조절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 마음의 눈이 뜨여져서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그 하나님의 생각이 저희 안에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임을 저희가 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시며 그 안에서 거하기를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